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입니다. 누가복음 19장 37절에서 44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 함께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37절 읽겠습니다.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날이 이를지라 내 원수들이 토든을 쌓고 너를 둘러 사면으로 가두고 또 너와 및 그 가운데 있는 이는 내가 보살핌을 받는 날을 알지 못함을 인함이니이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고 난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기록된 대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습니다. 사람들은 겉옷을 펴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찬양했습니다. 그 군중을 큰 무리를 지나 예수님과 제자들 또 소수의 무리들만 그 내리막길 밑에서 함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감격 가운데 계속 이어서 찬송을 하죠.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하늘에는 평화요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다. 그러자 그곳에 있던 소수의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 이런 말을 합니다.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이 말에 예수님께서는 하박국 2장 11절 말씀을 의지하여 이런 말씀하시죠.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질 것이다. 그리고 이어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하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예수님의 메시지를 더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삭개오 잃어버린 자를 찾으신 삭개오 또 그 후에 예수님께서 이어서 말씀하셨던 문화의 비유를 먼저 보아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19장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이 말씀 듣고 있을 때에 비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함이더라. 즉 예수님께서는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와 또 그 마음들을 아셨기 때문에 정확히 진단하여서 문화의 비유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는 곧 이것이죠.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려고 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가게 되죠. 가면서 종 10명을 불러 모두에게 은 한 문화씩을 주며 장사하라 말하고 떠납니다. 떠나고 난 후 백성 중에는 그가 왕이 되는 걸 원하지 않는 사람이 생겨납니다. 그래도 그것과 상관없이 귀인은 왕위를 받아 가지고 돌아옵니다. 그리고 종들을 불러 결산합니다. 결산할 때는 대표되는 세 사람만 등장합니다. 첫 사람은 한 문화로 열 문화를 남겼고 그 결과 열 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얻습니다. 둘째 사람은 한 문화로 다섯 문화를 남기고 역시 다섯 고을을 차지할 권세를 얻습니다. 또 세 번째 사람은 그냥 수건으로 싸두고 있다가 그대로 가지고 가죠. 그리고 이런 말을 합니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합니다.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결국 그는 가지고 있던 한 문화마저 빼앗기고 맙니다. 그리고 왕은 자신이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원수들을 심판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문화의 비유를 통해 예수님께서 주신 것은 당시 예루살렘에 수많은 무리가 있었지만 각자 메시아관에 대해서 자신이 생각하는 바가 다르다는 것을 그 영적인 상태를 알려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이에 오늘은 이 문화의 비유와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을 연결하여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과 추구해야 할 신앙에 대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무리들은 겉옷을 갈고 나뭇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외쳤습니다. 이는 하나님 나라에서 예배를 앞서 행한 영광스러운 일이었으며 예수님께서 입성하실 때 백성들이 구원받을 백성들이 찬양할 것을 예언한 대로 성취한 내용이었습니다. 즉 이들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그들이 자신들이 도구로 사용받았지만 그 마음의 속 깊은 곳에는 다 각자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떤 이들은 즉각적인 변화를 원하는 정치적인 메시아를 원하는 마음이 있었고 어떤 이들은 그런 건 잘 모르겠고 이 예수님을 그냥 팬처럼 좋아하는 마음도 있었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기적, 예수님이 일으키셨던 그 기적에만 생각하며 그것을 바라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 자리에 있었지만 지켜보고 있었지만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은 상태에서 오늘 그 말을 했던 바리새인처럼 어떻게 하나 지켜보고 있었던 그런 사람도 있었습니다. 또 그 중에 어떤 이들은 진실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믿음 안에서 외친 사람들도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여러 상황 가운데 우리가 생각해 볼 경계해야 할 신앙 첫 번째는 바로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삼으려고 했던 데가 또 있었죠. 바로 오병이어의 기적 후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것을 경계하며 피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기적만 바라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베풀어주신 기적은 단순한 기적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적이었고 표적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사인이었으며 구원에 대한 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당시 많은 사람들은 기적을 통해 표적까지 바라보지는 못했습니다. 그저 지금 당장 내 삶에 기적이 일어나기만 바랐던 것입니다. 이런 신앙은 이기적인 신앙이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 속에 여러 가지 기적을 허락하십니다. 그런데 기적만 바라고 있을 때는 우리 삶 속에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에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게 됩니다. 표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바라는 그런 신앙이 될 때 오히려 우리 삶 속의 작은 일들도 기적이 되며 주님의 뜻을 분별하는 성도로 살아갈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첫 번째는 표적을 바라보는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이 문화의 비유를 마치고 가셨던 예루살렘 또 감람산, 이 감람산도 곧 표적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감람산에서 이 일이 일어난 이유는 이 산이 종말론적인 주의 오심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예루살렘 멸망을 선포하실 때 감람산을 언급하였고 예수님은 이 감람산에서 종말론을 제자들에게 가르치셨습니다. 최후의 만찬 후에 제자들과 함께 공생애를 마감하는 최후의 기도를 하신 것도 역시 감람산이었습니다. 이 감람산을 지나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러 가십니다. 그러나 주님은 부활하셔서 돌아오실 것이며 장차 재림하실 때 만왕의 왕으로 이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께서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모두는 이미 문화가 주어져 있음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열 문화, 다섯 문화를 남긴 자처럼 기쁨으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기적만 바라는 신앙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져 있는 표적을 바라보며 하나님의 구원의 큰 그림을 성경을 통해 밝히 깨달아 다시 오실 주님을 사모하고 또 다시 오실 길을 예비하는 남은 자 공동체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 두 번째는 군중 속에 숨어있는 신앙입니다. 신앙에는 공동체성이 있지만 동시에 개인의 고백을 기반으로 합니다. 공동체를 통해 함께 신앙생활하지만 하나님과의 관계는 나의 신앙 고백을 통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목사님이 대신해 줄 수 없고 순장이 대신해 줄 수 없고 부부도 대신해 줄 수 없습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건강한 신앙 공동체 안에 본인이 속해 있는 것만으로 만족하는 분이 있습니다. 물론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다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여러분, 기쁨의 교회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것을 하나님 주신 큰 복으로 믿으신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건강한 신앙 공동체에 속해 있으면 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저 그 공동체 속에 속해 있다는 것 자체로 만족해 하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문화의 비유에서 세 번째로 결산한 사람을 보십시오. 그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왕께 문화를 받았다는 것만 만족했습니다. 이런 분을 오늘날을 이해하면 형식적인 크리스천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울산의 양복집에서 종업원과 사장님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목회자인 걸 알게 된 종업원은 우리 사장님도 교회에 잘 다닌다고, 특히 주일 예배는 절대 빠지지 않는다고 자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장님이 신앙이 아주 좋은가 봅니다 라고 했더니 종업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니요, 제가 볼 때는 신앙이 그렇게 깊은 것 같진 않은데 주일날 빠지면 교회에서 꼭 전화가 오는데 그 전화 받기가 너무 귀찮다고 다른 예배는 안 가지만 주일 예배는 갑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사장님을 본 적은 없었지만 형식적인 크리스찬이라는 것이 바로 이런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어떤 분들은 주일에 주일 예배를 드린 것, 그것으로 신앙적인 의무는 다했다 라고 생각하는 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분들은 문화의 비유에 나오는 세 번째 결산자처럼 이런 분들의 문제는 뭐냐면 숨어 있는 것까지는 이해한다 하더라도 하나님을 오해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자기 마음, 자기 기준, 자기 신앙, 자기 생각대로 오해하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이 문화의 세 번째 결산자처럼 말입니다. 지금은 군중 속에서 숨어서 적당히 신앙생활하는 것, 내가 이 자리에 속해 있으니까 우리 공동체의 전체의 믿음이 곧 나의 믿음이 된 것처럼 생각할 수 있지만 마지막 주님 앞에 설 때에는 어느 누구도 군중 속에 숨어서 묻어갈 수 없습니다. 결국 주님과 우리 모두는 1대1로 결산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신앙 두 번째는 빛의 조명을 받는 신앙입니다. 우리는 빛 대신 주 앞에 겸손히 날마다 서야 할 줄 믿습니다.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 앞에 나아가면 우리의 추한 것, 더러운 것이 드러나게 되죠. 직면하기 싫어서 도망하고 외면하고 숨고 싶습니다. 그러나 직면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우리 영혼이 사는 길이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앞에 서는 일이 두렵고 떨리는 일이지만 그 앞에 서야 합니다. 그래야 십자가 너머의 부활의 영광의 기쁨을 맛볼 수 있고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감람산을 내려와 성전을 보셨습니다. 그리고 우셨습니다. 단순히 성전이 무너질 것을 아셨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영적 소경이 되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고 있는 많은 자들을 애통해 하시며 흘렸던 눈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의 그 눈물은 오늘을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동일한 눈물입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무너지고 말 것들을 붙잡기 위해 보이지 않지만 영원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못하는 그런 영적 소경된 자가 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을 늘 돌아보며 예수 그리스도의 빛의 조명을 날마다 받아야 할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계해야 할 신앙 세 번째, 마지막 세 번째는 자아 추구의 신앙입니다. 이 세상은 모두가 자아추구를 덕목으로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자아추구의 신앙이 적나라하게 드러나는 공동체가 있는데 그들은 바로 이단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단들은 이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너희들이 모르는 것을 우리는 안다. 너희들이 할 수 없는 걸 우리는 한다. 그리고 그 잘못된 교리를 자신만이 가지고 있는 지식으로 여기고 가르치고 또 인정받으며 마음의 위안을 겪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들은 끝이 다르게 결국은 멸망할 수밖에 없는 자들이지만 자아추구하며 달려가기에 그 안에 속해 있을 때는 속아도 속는 줄을 모르는 것입니다. 오히려 본인들은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좁은 길을 걷고 있다고 속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요한 건 바른 신앙 안에 있는 우리들 속에도 신앙을 자아추구의 도구로 사용하는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무너지고 말 것들인지도 모른 채 높고 두꺼운 자아추구의 성벽을 계속해서 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독교는 자아추구의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것처럼 자기 부인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자아추구가 아닌 자기 부인의 신앙을 추구해야 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또 우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이렇게 바울이 고백했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것은 인생의 무게와 고통을 예수님 대신 내가 짊어진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은 이미 우리의 모든 아픔과 고통, 눈물을 아시고 대신 지셨습니다. 십자가를 진다는 의미는 나의 힘으로 하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에 대해서 죽고 예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는 그런 삶을 의미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기억해 또 오늘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바리새인들 앞에서 했던 그런 말씀들을 기억해 기적만 바라는 신앙, 군중 속에 숨어있는 신앙, 자아추구하는 신앙을 경계하는 또 그 모양조차도 버리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 그 문화를 가지고 우리는 표적을 바라는 신앙, 또 날마다 빛의 조명을 받는 신앙, 자기 부인의 신앙으로 나아가서 선한 열매, 그리스도의 선한 열매를 맺어 주님 다시 오실 길을 기쁨으로 예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 말씀 중에 40절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니라.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고 우리를 동역자 삼아주신 것이 얼마나 큰 은혜임을 오늘 다시 한번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섭리와 계획은 한치의 오차도 없이 지금도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는 자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 그런 신앙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날마다 나아가는 그런 신앙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말씀 들은 것을 생각하시면서 또 각자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시면서 주여 한번 해주시고 기도하겠습니다.